제8편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선하신 섭리를 알겠네. 귀를 어둡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기도에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저희 서울중앙교회 청년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주 믿음 있고 충실한 청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감동적인 찬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서울중앙교회 청년들에 대하여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교회가 올해로 창립 95주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안 소식입니다만 교회사 전문가이신 우리 김재신 목사님께서 재림신문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한 땅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가 서울중앙교회랍니다. 남한 땅에 재림교회 중에서 서울중앙교회보다 더 어른 교회는 없습니다. 나이만 많다고 다가 아니고 나이에 합당한 정말 어른다운 면모를 온 한국교회에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95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기념 감사 찬양 예배도 드렸고 또 기념 설교 예배도 드렸고 또 하나의 행사로 기념 성경 세미나를 지난 금요일에 시작을 해서 이제 내일까지 9일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주제는 물론 주로 예언을 다루는 것이지만 그 방향과 각도를 조금 그동안에 다뤘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까지 8일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께 많은 교우님들이 열심히 참석을 하셨고 또 새로운 가족들도 함께 오셨는데 우리 교우님들에 대한 개근상은 오늘 다 드렸습니다. 표를 잘 내고 충실하게 오신 분들에게 개근상을 드렸고 손님으로 오셔서 잘 오신 분들은 좀 더 푸짐한 상품을 내일 전체 교인들 앞에서 드리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꼭 오셔서 마지막 강의를 드리시고 내일 마지막 강의는 예배는 9시 반에 시작하고 마지막 말씀은 11시에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 마치고 식사한 후에 1시 반부터 침례식 있을 예정입니다. 침례식을 위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간단한 소직원에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예배를 위해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세미나는 시작 시간은 7시고 마치는 시간은 8시 반입니다. 조금 길어지면 40분까지 갈 수도 있고 45분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8시쯤 돼가지고 저를 눈에 힘주고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인공, 우리가 저녁마다 반복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주인공이 셋이 나오죠. 하나는 여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뱀 혹은 용, 사단입니다. 그리고 아들, 아이, 예수. 성경의 모든 말씀의 흐름과 내용은 이 세 주인공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흐름은 싸우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뱀이 사단이 이 세상의 국가적인 세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격렬하게 핍박하고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교회, 여자의 운명입니다. 이 여자의 일생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총정리와 함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전체 이 구도를 보셨지만 오늘 총정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뱀,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국가들을 이용해서 여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여자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었고 그 이스라엘을 여러 세속 국가들이 박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뱀으로부터 용으로부터 이용되어서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박해한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는지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여자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초창기에 이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격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해도 이 세상 나라의 힘 가지고는 여자를 멸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도록 공인을 하고 그 공인된 이후에 교회가 서서히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면서 마침내 교회가 완전히 이교와 세속에 물드는 상태로 된 다음에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 세속화되고 이교화되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박해한 세력이 바로 역사로 보면 로마 교회 교황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교황권이 한번 박해를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것이 세상의 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제 교황권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야말로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가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 용의 전략이 어디에 상세하게 나오는가 하면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당시 어떤 바벨론 나라 주전 605년경에 이제 다니엘이 잡혀갔죠. 다니엘 시대로부터 바벨론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요한 당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주 31년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도로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중요한 예언들을 대부분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 계시록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된 지구의 주인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창조된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가져라 하지 않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권을 준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사단이 지구에 침입해 들어왔고 사람에게 접근해 와서 사기를 했습니다. 사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지구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외우기 쉽죠? 사자 돌림이니까. 사단이 사람에게 침입해 들어와서 사기를 해가지고 사망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게 된 인류를,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로 유혹하고 죽게 만든 뱀, 사단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뿌리로 해서 많은 예언들을 풀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이것은 해석을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자세하게 할 시간은 없습니다. 우선 너는 뱀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너의 후손은 이 땅에서 사단을 대리해서 일할 이 세속의 국가들과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사단에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하는 그 백성들을 너의 후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깊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고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고 그러나 사단은 치명상을 입고 결국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성경절입니다. 이 선전포고에 의해서 선악간의 싸움이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근거 성경절을 우리 두 절을 이미 찾아봤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자,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 뱀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찾으시려고 하고 사단은 빼앗은 인간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 둘 사이에서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선악간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싸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습니까? 지금 이 성경절은 이 성경절이 기록되기 약 4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어느 한 모퉁이에서 뱀, 사단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4천여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기 한 4천여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내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순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장차 뱀의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왜 삼켜야 합니까? 왜 그 아이를 삼켜버려야 합니까? 그 아이가 나오면 자기의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사탄이 압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려고 대기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낳으면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 저런 모양만 봐가지고는 누가 이길 것이 뻔합니까? 용이 이길 것이 뻔합니다. 저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 간의 싸움의 실체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언제나 외형적으로 그 세력으로 봐서는 사단의 세력이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겨갑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누가 이겨 있어요?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시련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질 뻔하다가 이기고, 악의 세력은 언제나 이길 뻔하다가 지고, 이것이 선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라는 것입니다. 질 뻔하고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잘 지키면 나중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악 간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시록 12장에 보면 정확하게 네 단계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네 단계 선악의 싸움을 지나간 것들은 우리가 이미 상당 부분 다 공부하고 다룬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까지는 간략하게 하고 앞으로 있게 될 네 번째 선악의 싸움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2장을 분해해 보면 1차, 2차, 3차, 4차 싸움이 나오는데 1차 싸움의 내용은 12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읽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대략 모양만 보겠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미가엘이라고 하는 편이 있고 용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싸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편이 싸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용이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는 아들이 나오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삼키고자 하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싸움은 이 모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을 보면 역시 양편이 나오고 싸움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과 여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를 보면 용이 그 여자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누구?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섰더라. 네 번째 싸움은 용과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여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는 것이 선악의 넷째 싸움이고 마지막 싸움입니다. 이 네 번째 싸움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개요를. 자,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1차 싸움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었습니까? 용과 미가엘. 2차 싸움은 용과 아이, 아들, 여자의 후손. 3차 싸움은 용과 여자. 네 번째 마지막 싸움은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해서 선악의 네 싸움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1차 싸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하자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선악의 첫 번째 싸움은 땅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공부하셨죠?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사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드디어 하늘에서 선악 간의 싸움이 일어났고 사단과 그의 동료 천사들이 그의 미혹에 넘어간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온 말씀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단계를 하나씩 그려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누구하고? 미가엘과 용이 싸웠죠? 이 시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용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루스벨이 그의 동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난 후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지 않았어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인으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타락한 것을 보면 사람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이스라엘 민족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두 번째 싸움은 여자가 낳은 아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4절, 5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사단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시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를 여기저기 물어서 못 찾겠으니까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 이 지역에 내가 별을 보니까 왕이 난 것 같은데 왕이 어딨냐고. 아, 내가 왕인데 왕이 또 어디서 났어? 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빨리 발견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네들 그 왕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뒷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갔고 이제 긴장된 헤롯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살 이하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이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간 후에 그런 일을 해서 예수님은 극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사단은 이 땅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을 집요하게 시험하고 공격하고 마침내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두 번째 싸움은 아이와 용,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운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싸움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 예언된 십자가 죽음을 성취시키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의인으로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장벽의 터널이 뚫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선악의 두 번째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싸움을 보십시다. 이 세 번째 싸움은 성경절을 보지 않아도 추측으로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남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사탄의 공격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 세속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가 온 땅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한때 두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교황권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박해하던 기간이 서기 538년부터 교황이 몰락한 1798년까지 1260년이었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었고 이것은 다 이미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여자는 교회지요. 뱀은 누굽니까?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이 세속에 타락한 교회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자를 도왔다고 했습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러니까 거의 이길 뻔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움으로 또다시 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우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죽이고 공격했습니다. 네로로에서 시작해서 약 10대에 걸친 로마 황제들이 이 땅의 기독교에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무자비한, 무시무시한 핍박을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네로, 베스파시안, 타이터스, 도미시안, 트라이안, 아우렐리우스, 막시미우스, 데시오스, 발레리안, 디오클레시안. 이런 약 10대에 걸친 황제들로부터 200여 년 동안 정말 격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원형극장을 통해서 또뭐 여러 가지 그 아주 무자비한 방법으로 모든 교회를 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타락을 하고 타락한 교회가, 배도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538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 7장 공부할 때 이미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는지, 이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38년부터 박해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1798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로마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1517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배경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하면 길기 때문에. 어쨌든 1517년에 말틴 루터의 출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로마 교회, 교황권은 약간의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종교개혁이 대단히 힘을 얻어서 나갔지만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540년에 로열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수이트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제수이트 세력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다시 박멸하는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이 제수이트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대단히 파란곡절이 많았지만 한때 폐지시키기도 하고 뭐 살아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20만 명 이상의 제수이트 당원들이 로마 교황청이 시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성취하고 있는 대원들이 제수이트들입니다. 제수이트는 교황의 지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지배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박멸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였습니다. 제수이트가.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력이 다시 맥을 잃고 또 세속화되고 또이 로마 교회 세력에 힘이 빠져가고 있을 때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 교권을 피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로 도망을 나왔다가 다시 이제 네덜란드에서 배를 타고 저쪽 그 대서양을 건너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바로 어딥니까? 미국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보시면 성경 이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1620년에 그 청교도들이 미국 쪽으로 이주해 가서 미국의 거대한 종교 자유의 나라 미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유럽 땅에서 완전히 로마 교회의 세력을 통해서 물에 떠내려갈 뻔했던 교회가 누구 덕분에 살아났습니까? 미국 덕분에 살아난 것입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교황권을 상징하는 복잡하고 이상한 짐승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 나왔습니까?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왔죠? 그 복잡하게 생긴 짐승은 교황권이었고, 양같이 생긴 짐승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미국이었죠? 그런데 그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고,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하는 이 말은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개신교가 새롭게 시작되므로 유럽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다시 되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말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주해 간지 얼마 후에 1798년에 그 당당하고 그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거대한 세력 교황권이 1798년에 프랑스 나폴레옹의 부하 볼티어 장군한테 잡혀갑니다. 그래서 교황의 세력이 일단 끝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은 교회에 대하여 사탄의 세력이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두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속의 세력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의 세 번째 싸움의 역사는 교황의 몰락으로 1798년 교황의 몰락으로 세 번째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깊이 공부를 해왔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이제 유럽에서 거의 이길 뻔했던 싸움에서 또 졌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의 본거지를 유럽에서 어디로 옮겨갔겠습니까?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계신 교회들을 또 세속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계신 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은 개신교인들보다 가톨릭교인이 더 많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사단의 공격 목표가 돼서 미국을 끊임없이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데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용이,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마지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여자의 최후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과연 누구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생겨났는지 그 역사를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거슬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회로부터 구교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 성경대로 하자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최초로 이제 성경대로 하자고 나온 개신교파는 1517년 루터파였습니다. 루터는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나왔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다 들춰내진 못했습니다. 한 부분을 성경대로 깨닫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권위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깨우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파에서 다시 1520년에 개혁주의가 갈라져 나가서 또 다른 이념을 가지고 성경의 또 다른 진리의 한 측면을 발견해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개혁주의에서 다시 1525년에 재침례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다시 1534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성공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성공회는 회심과 속죄와 재림의 교리를 찾아서 발전시킨 교회입니다. 다 성서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560년에 장로교회가 개혁주의로부터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장로 제도를 조직적으로 시행한 교회로 발전되었습니다. 다시 1612년에 성공회로부터 침례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 세례를 주었는데 성서대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반찬 예식도 해야 된다. 유아 세례는 성서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몇 가지 더 찾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공회에서 1787년에 감리교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감리교회는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하는 교회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금 이렇게 파생되고 갈라진 개신교 교파가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주 세분화시켜서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은 11,000개 정도까지 갈라내요. 그러나 상당히 크게 갈라낸 그 학자는 한 이제 1,200개 정도. 그러니까 무수한 파가 갈라져 나간 것입니다. 우선 저기 나타난 것만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볼 때 저게 다 성서적인 진리와 교리들입니다. 저것을 한 교파가 갖지 말고 다 한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합쳐서 하나가 됐을 때 누가 최고 우두머리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복잡하게 걸려있고 그래서 좀처럼 하나가 되지 않은 채 교회는 자꾸자꾸 분산되고 또 분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남은 자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잠깐 다시 그 윤곽을 살피겠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미국으로 갔죠. 이 미국으로 떠날 때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떠날 때에 이미 개신교의 교도들의 영적 개신교 교도의 영적 상태는 상당히 후퇴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주에 갈 때 네덜란드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할 때 한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 고별 설교를 한 목사님은 배를 갖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청교도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한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는, 개신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 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출발은 잘 했는데 그 개혁을 이은 그 후예들이 개혁자들만큼 올바른 정신과 판단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개혁자들이 찾아낸 것을 그냥 지키고 간직하고 약간 그저 변경하는 데 그쳤지 더 깊은 진리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개혁자들이 성서적 진리를 많이 찾아내긴 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큰 빛이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더 밝고 깊은 진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을 그 후배들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 개혁자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이 설교 내용이 이 당시 개신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이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이미 밝혀진 진리만 가지고 고소할 것이 아닙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배웠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 살면 더 밝은 빛이 옵니다. 그 더 밝은 빛을 받고 또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옵니다. 그런데 배우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거절하거나 게을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빛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한 그 장로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30, 40분 했습니다. 식당에서. 꽤 양심적인 분이고 마음이 열린 분이고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속이 답답해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성경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 들어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답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은 분명히 성경의 명백히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믿지 않고 다른 학자들이 설명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주고 좀 듣고 읽고 공부를 함께 하시고 저도 목사님께 배울 것이 있고 또 목사님도 또 새로운 것을 배우셔야 하니까 앞으로 계속 교제를 좀 갖자 하고 제가 자료를 좀 드렸는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꽤 진실하고 열심히 있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지만 성경에 대하여 그 빛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깊이 밝게 나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밝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보면 이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798년 교황이 몰락했습니다. 교황이 몰락한 이후에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대량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1804년에 대형 성서공회가 발족이 되면서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을 제대로 못 봤죠. 자유롭게 못 보고 또 라틴어로만 기록을 해가지고 평민들은 성경 구경도 못하고 교회에서 그저 하는 말대로만 믿고 따라가야 됐고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이 몰락하면서 이제 밝은 빛이 비치고 성경이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특히 신약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수많은 성경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약성경에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거의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어요. 드디어 이제 성경이 펼쳐지면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재림 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때에 1818년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특히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대단히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양심의 소리는 들어오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갈 용기는 없고 이게 중요하긴 한데 어디 가서 가르치려니 자꾸 주저하게 되고 그러기를 몇 년을 했는가 하면은 13년을 했어요. 참 오래도 끌었습니다.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양심의 소리는 오는데 전 못 나갑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와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마친 지 30분도 안 돼서 꽤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어떤 책에는 조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처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친척이 와가지고 그동안 공부하신 거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그동안 자기가 다니엘서를 연구한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을 가르쳤더니 거기 참석했던 한 열몇 가족이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옆에 가까운 침례교회로부터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초청장이 와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윌리엄 밀러는 쉴 새 없이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그때가 1831년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언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설교하고 강연하고 외치고 하는 재림 운동을 했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 터에 1833년에 북미 지역에서, 물론 이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1833년에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유성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재림의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재림의 징조로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타오르던 불꽃에 휘발유가 뿌려진 것처럼 재림운동은 훨씬 더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재림의 시한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공부를 다시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300주야를 역사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은 정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마지막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워낙 정확하게 풀어나갔기 때문에 아무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밀러의 성경 해석을 반박을 못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소에 대한 교리를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해도 아무도 고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844년 나중에는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10월 22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아, 10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목사님이 시작할 때 160년 전 이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10월 22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2300주야 끝이 그때 마치기 때문에.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이 됐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어제 떴던 해하고 똑같은 해가 떠올라와요. 해가 중천을 지나는데 아무런 사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가 넘어가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재림 운동에 가담한 그 당시 인구로 5만 내지 10만 명이 거기에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재산을 다 처분했어요. 1844년 10월 20일까지 먹을 것만 남겨두고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재림운동 하는데 다 투자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정확한 예언 해석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갔어요. 재림운동 하던 사람들은 1844년에 파종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씨 안 뿌렸습니다, 봄에. 왜? 그 씨 뿌려봐야 가을에 추수 못하고 하늘나라 갈 것이니까. 그 정도로 확신을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1844년 10월 20일 밤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뒤져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밤중에 왔어요. 아, 밤늦게 오실 모양이다. 그러나 밤이 꼬박 지나갔어요. 밤 12시가 넘어가서 이제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재림운동 한참 전개되고 있을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그 재림운동에 가담한 무리들은 각 교회로부터 출교돼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제명 처분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신앙 때문에? 재림신앙 때문에 여러 교회 교파로부터 출교된 신실한 신자들, 재림을 기다리는데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부터 출교된 사람이 큰 덩어리가 돼서 재림운동을 밀고 나가다가 실망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출교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리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다가 날짜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에 대실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직업으로 옛날 교회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재림신앙을 포기하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리는 없다. 우리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예언을 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올 것이다.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이하자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만나기를 기다리던 자들은 안 오셨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재림 운동 때문에, 재림 사상 때문에 출교된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 각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한 덩어리가 돼서 대실망을 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역시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각각의 교회로부터 온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을 다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디쓴 실망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 계시록 10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잠깐 계시록 10장의 한 부분을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시록 중에서. 그러나 이것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하면은 상당히 명백하게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구약의 분량이 많지 않은 다니엘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해본 결과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이 대실망을 예고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해석해서 재림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고 나가던 사람들이 단맛을 본 것이에요. 그러나 1844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므로 다시 쓴맛을 보게 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은 상당히 더 확실합니다. 11절이에요. 지금까지는 10절까지 읽었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시 예언할 사람들이 남게 됐어요.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다 실망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진실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시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시 예언할 사람들이 바로 저 대실망을 겪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 다시 성경을 예언해서 왜 1844년 10월 10일에 예수님이 안 오셨는지 왜 예언 해석이 잘못되는지 그리고 성경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에 함께 연구했던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수아 하임스, 감리교 목사, 사무엘 스노우, 회중교회 평신도, 조셉 베이츠, 크리스찬 교회 선장, 직업은 선장입니다. 찰스 피치, 장로교회 목사, 하이람 에드슨, 감리교회 목사, 제임스 화이트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 목사, 토마스 프레블 침례교회 목사, 엘렌 화이트 감리교 평신도, 레첼 프레스턴 제7일 침례교 평신도, 조시아 리치 감리교회 목사. 이 외에도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이외에 많은 교단의 목사와 평신도들이 연합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까 여러 교파들이 분열돼 나갔을 때에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졸아도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아까 여러 교회의 교파들이 각각 성서적 진리를 가지고 있었죠. 한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각각 교회들이 성서적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침례를 주는 교회는 분명히 성서적으로 침례가 맞지만 침례를 안 주던 교회들이 침례로 바꾸질 않은 거예요. 7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분명히 성서적으로 맞지만 일요일 날 예배 보던 교회들이 성서적으로 7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 운동의 결과 여러 교파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교리들을 내놓은 것입니다. 성공에서 나온 사람도 자기 교회 교리를 소개하고 루터께서 나온 사람도 자기 교회를 내놓고 침례계에서 나온 사람도 자기 교회 교리를 내놓고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한 것입니다. 과연 그 교리가 성서적이냐? 맞으면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틀리면 거부하고. 그래서 그 여러 교파의 교리들을 이 진지한 성경학도들이 다 낱낱이 살펴서 연구해서 확정하고 연구해서 확정하고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값진 교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성서적 교리를 한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교파들의 성서적 교리와 진리가 모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됐어요. 이들이 1831년 재림운동 속에 휩쓸려서 크게 이제 운동을 하고 가다가 1844년 대실망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런 교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시시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교파로부터 정말 성서적 진리와 교리를 다 모아가지고 알맹이만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결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빛나는 교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교리들이에요. 그 장로교 부흥 목사, 사경 부흥 목사 하면서 꽤 유명하던 목사 한 사람이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반신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좀 서울 시내 저쪽 교회 퇴계원 그쯤에 가가지고 이렇게 요양 좀 하러 가서 어떻게 하다가 안식일교회 장로를 만났어요. 그 안식일교회 장로하고 대화하다가 안식일교회 교리를 점점 공부를 하더니 마침내 그 장로교회 사경 부흥회 목사가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2000년 1월 1일에 천성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안식일 교인이 됐어요.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대화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래요. 아, 내가 장로교회 사경 부흥 목사 할 때 참 나쁜 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 나쁜 일을 합니까? 아, 내가 가는 데마다 그냥 안식일교회 그 이단이니까 거기 근처도 가지 말고 안식일교인들 다 미친 개니까 거기 물리면 큰일 나니까 안식일교인들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식일교회 들어와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꼭 유치원 내서 가르치고 배우다가 대학원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일교회 교리가 정말 성서적으로 다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제7일 침례교회로부터는 안식일 제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장로교회로부터는 장로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감리교회로부터 성령과 사랑과 성화에 대한 교리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교회로부터 침례 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다 여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교리를 갖다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 교리는 정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생활도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천주교 추기경이 안식일 교회를 비판하는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비판을 해놨는데 상당히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의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참 표현 잘했어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즉 가톨릭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이건 침례교회죠. 침례교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배울 것을 마땅히 배워온 것이고 따와야 할 것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이 안식일교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 교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테이프로 안식일날 설교 테이프를 계속 들어요. 그 테이프 듣는데 익숙해지면 이 재림교회의 성서적 설교를 듣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교회 교리가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뭐 병원의 한 원장님이 이제 계시록 공부도 계속하고 또 창세기 공부도 계속하러 오시는 분인데 장로교에 오래 다닌 분이에요. 근데 안식일날 여기 예배도 보러 오셔요. 일요일날 자기 교회 가요. 그런데 아이고, 교회 가서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맛이 다른 거예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와 교리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합쳐서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남겨두신 남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하여 뭐 상당히 오래 또 몇 시간을 해도 뭐 모자랄 만큼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의 영은 영어로 Spirit of Prophecy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phecy는 예언입니다. Spirit은 정신, 어떤 영, 그런 뜻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함과 동시에 예언의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예언을 가지고 악의 실체를 펼쳐서 내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어느 것이 악의 길인지를 예언을 통해서 비추어서 밝히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바로 남은 자손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의 특징은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의 사명은 예언에 나타난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은 재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죠? 모든 예언은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이 특징의 핵은 안식일입니다. 이미 공부하셨죠? 계시록 14장 하실 때. 예언의 진리를 전파하는 이 교회의 특징은 재림을 강조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힘있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손 재림교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면은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꽤 깊이 연구했던 한 장로교의 장로님이 이 책을 썼어요. 이 책 속에 세계 여러 공기관들의 회신을, 재림교회에 대한 다른 공기관들의 의견들을 모아다가 안식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썼어요. 그 장로교의 장로님이. 영국 성소공회에서 안식일교회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교인들은 그들이 식생활법 등에 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램 복음 전도협회에서도 이분이 회신을 또 받았어요. 당신은 안식일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완전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던 말던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도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자료를 그저 잠시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마침내 한국의 어느 한 목사는 자기 신문에 목숨을 걸고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안식일교회는 이단 아닌 정통교회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는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서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전파해야 될 기별이 어제 공부하신 계시록 14장입니다. 역사는 이제 이렇게 마칠 것입니다. 선악의 마지막 싸움은 남은 자손과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교황권과 미국이 대립하여, 교황국과 미국이 연합된 세력이 남은 자손과 대립하여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일요일을 가지고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신술을 이용한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남은 자손들은 일요일에 대항하여 안식일을 가지고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단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싸움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가는 시대에 놓여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속에 끝까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몸은 두고 있지만 마음이 이탈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소속은 교회로 되어 있지만 남은 자손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남은 교회는 속했지만 남은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활도 진리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호소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저녁에 새로운 여러분의 개인적 헌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찬양을 들으시는 동안에 우리의 개인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다.
4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언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앞으로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은 남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마음이 이곳에서 멀어져 방황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방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를 머리로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진리가 실천되게 하시고 이 빛나는 진리를 따라 삶으로 우리의 생활이 빛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진리의 빛을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남은 자손의 특징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 바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